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뛰어넘어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저도 합창단과 함께 인도를 가게 됩니다. 2014년도 10월 23일이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가서 캠프를 하려고 하는 대학이 그때 캠프를 가졌던 JPR 대학입니다. 공업대학교인데요 학생 수가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종합대학에도 웬만해가지고는 큰 강당을 찾기가 어려운데 그때 당시 캠프를 할 장소를 찾고 있었는데 장소는 있는데 대여비가 너무 대관비가 비싼 거예요. 무슨 상공회의소 강당이 있다는데 만불 이상 줘야만 하는 거예요. 야, 캠프하는데 장소 대관비만 만불 이상 준다 그러면 도대체 캠프를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야 되느냐. 장소를 좀 알아보세요. 문제는 없다는 거죠. 사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내놓겠죠. 그래서 이제 행사 기간은 캠프 기간은 다가오는데 일주일인가 2주일 앞두고 있는데
대학교에 홍보를 나갔다가 이 JPR 대학에 캠프 홍보를 나갔다가 이 대학교에 3천석 강당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7천명밖에 안 되는 단과대학에 어떻게 3천석 되는 강당이 있을까? 재단이 가톨릭 재단인데 국제 교류를 목적으로 해서 설립이 돼서 강당 크게 지어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IIF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쭉 브리핑을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강당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줬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점심식사를 해야 되는데 재료만 사주면 자기 요리사들이 많다. 야, 2,0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가 식사할 수 있는 넓은 식당 홀이 있더라고요. 그 식당을 개방을 해가지고 학생들과 식사 시간을 이렇게 조율을 해서 그 주방에서 요리사들이 다 요리를 해서 먹게 해주는데 정말 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 버스편도 학교에서 다 제공해 줬죠. 그러면서 학교에서 대부분 한 70% 가까이 캠프 비용을 다 해결해 준 것 같아요. 숙소가 필요한데 학교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호텔이 한 곳 있는데 이 학교하고 MOU가 체결돼 있어가지고 아주 싼 가격에 그곳에 진행하는 사역자들 그 다음에 선교사님도 함께 숙소에 지낼 수가 있었어. 그리고 한번 우리 이제 한국에서 그때 링컨 학교 원주 링컨 또 뭐 이렇게 합창단에서 한 12명 니오몬따냐 우리 사역자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점심을 그 현지인 식사를 준비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 식당에 갔더니 그게 무슨 잎인지 모르겠는데 야자수 잎인지 나뭇잎 커다란 나뭇잎을 제 앞에 하나 딱 놓고 그 위에다가 그 음식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프리카에서는 푸푸락 하는 건데 이렇게 딱 부어가 주는데 밥을 거기다 부어가지고 그 소스하고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데 이걸 어떻게 먹나 하고 옆에 봤어요. 야, 선교사님들 잘 먹대요. 잘 먹어요. 근데 신기하게 왜 음식의 맛은 어디서 나온다 그러죠? 손끝에서 이렇게 난다 그러잖아요. 밥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란 공을 만들어가지고 입을 딱 열고 탁 던지면 쑥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보다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탁 이렇게 넣으면 아 그게 그렇게 맛있대요. 살이 더 잘 찐대요. 그 선교사님들은 살이 막 자꾸 찌더라고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손으로 밥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쌍끝이라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음식을 먹는데 다들 잘 먹더라고요. 그때 목사님께서 강사로 가셔야 되는데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가실 수 없었어요. 제가 대회장인데 강사를 의논해서 다른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홀가분해요. 가벼운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인도를 가려고 공항으로 출발을 했는데 버스 안에서 문자를 보냈어요. 강사는 누구로 결정이 됐습니까? 한참 지났는데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전화기가 울려서 들여다보니까 강사는 하고 써졌더라고요. 강사는 그 뒤에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강사는 조규윤 목사요. 그 이름 석자를 보니까 숨이 멎는 것 같더라고요. 야, 목사님이 강사로 가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강사로 서야 한다. 생각만 해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짐이 갑자기 무거워지고 사람들이 하늘이 노랗다 그러죠. 그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 그날은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더라고요. 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붙이고 이제 비행기를 타는 탑승구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 그 시간 내내 그리고 짐을 붙이는 동안에도 그 탑승구에 가서 앉아 있을 때까지도 여전히 마음은 복잡한 거예요. 야, 이걸 어쩌나? 이걸 어쩌나?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하게 해주시는 거 있죠. 저는요 배를 타고 가다가 2m 50 이상 막 파도가 쳐서 배가 푹 내려갔다가 다시 푹 올라오고 푹 그런 배를 타고 가면서 막 멀미를 해가지고 죽는 줄 안 적도 있고 포항에 있을 때 울릉도로 가는 2시간 50분 걸려서 타고 가는 800명 정원을 태우고 가는 카페리오가 있는데 이거 가운데가 뻥 뚫렸어요. 파도가 2m 50을 치는데 그래도 배가 가더라고요. 높은 파도가 치니까 가운데는 비었기 때문에 팍 고속으로 달려가는데 그 파도에 의해서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아무래도 배멀미를 할 것 같아가지고 그 배를 타면 울릉도 주민들만 들어가 있는 룸이 있어요. 그 아무나 안 들어가요. 거기는 그 룸에 들어가면 울릉도 주민들이 그 안에서 다 누워서 가요. 저하고 친구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배를 타고 이제 우리도 같이 누웠죠. 거기 누워서 가는데 출발한 지 5분 됐는데 배멀미가 시작이 되는 누워있는데 몸이 춤을 추는 거예요. 다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면 엉덩이가 올라가고 머리는 내려가고 이게 이 보통 일이 아니다. 멀미가 시작이 되는데 막 그 토증세가 올라오는데 이 룸에 있다가 토를 했다가는 이 무슨 망신인가. 그래서 뛰쳐나갔어요. 화장실을 찾아서 가는데 이게 쭉 갔다가 반대편으로 이 반대편으로 돌아가서 있는데 야, 저 우주선 탄 줄 알았어요. 발을 딱 내디디면 푹 꺼졌다가 다시 내디디면 바닥이 쑥 올라오고 이게 참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변기를 붙들고 한 시간에 씨름을 했는데 토는 안 하고 결국 그냥 돌아왔어요. 그 배는 빨라가지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창밖으로만 내다보도록 돼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바다에 풍덩하고 뛰어내릴 수만 있다면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막 끌어오르는데 와, 정말 죽겠더라고요. 2시간 50분을 타고 가서 항구에 내려서 울릉도에 도착하면 그 항구 도시가 경사가 쫙 겹쳐 있어요. 전부 산악지대지요. 그런데 그 내려가지고 마을을 바라보는 동안 이 뭐가 이게 울릉울릉울릉 하는 거예요. 막 산이 가만 안 있는 거예요. 걸어서 올라가는데 집들도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고 나무도 흔들리는 것 같고 온 천지가 흔들리는데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에 들어갔더니 이 증세에 매운탕 먹으면 아주 효과가 있다 하면서 매운탕을 팔아먹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저녁 잠자고 내일 아침 일어나야 이 증세 없어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울릉도라는 노래가 왜 나왔는지. 울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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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 그러면서 그 노래 있잖아요. 아, 이거구나. 그 다음에 몇 개월 지나서 다시 전도행을 울릉도로 들어갔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바다를 갈 때 항해는 그 배를 타고 가는 동안 그 높은 파도가 넘실거리면서 멀미를 하며 고생을 했는데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파도가 전혀 없었어요. 이런 강물에 가보면은 강에 가보면 파도가 있어요 없어요? 물이 흐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왜 그냥 배가 양탄자 위를 미끄러지듯이 쫙 흔들림이 없고 요동이 없이 야, 바다가 이런 날도 있구나. 바다가 이런 날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래요. 주님이 없으면 날 바다가 파도가 치면서 넘실거리듯이 믿음이 없으면 형편 앞에서 우리 마음은 막 수많은 파도가 넘실거리듯 마음이 요동하고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주님의 마음을 만나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자리를 잡으면, 말씀 한마디가 그 마음에 들어오면, 그 복잡했던 생각이 다 끝이 나고, 막 요동을 쳤던 그 마음이 다 잠잠해지면서, 이렇게 평온할 수도 있을까? 이렇게 평안해도 되는 걸까? 싶을 정도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소망스럽고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지는 것. 제 마음에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생각 속에 있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는데 주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복잡한 생각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동안 내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캠프의 강사는 박 목사님인데 이 시간부로 나는 없다. 캠프에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박 목사님이 가시는 거다. 나는 이제 작은 박옥수 목사로 가는 거다. 나는 이제 작은 예수로 가는 거다. 그렇게 내 마음에 정리가 되면서 이제는 뭐 저 볼 거 없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나를 바라봐야 되고 내게서 조건을 찾아야 되고 내게서 길을 찾아야 되고 내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나에게서 떠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니까 나에게서 조건을 찾아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조건 없어도 돼요. 나에게 지혜가 없어도 돼요. 나에게 능력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룻기 1장에서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사사들의 치리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그죠?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흉년으로 인하여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가서 우거하였더라. 그 얘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제가 마음에서 어떤 자매님이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어떤 형제님이 극한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어찌할 줄을 몰라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마냥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왜 저렇게 어렵게 하실까? 저렇게 꼭 어렵게 하셔야만 할까? 왜 저런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찾아오면 어떻겠어요? 더더욱 이해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도 괜찮아요. 조금 지나면 이해가 가니까. 제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이 성경에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이 내 마음이더라는 거지. 내 마음에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도 흉년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흉년을 주시는 걸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걸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 왜 실패하게 하시는 걸까? 자, 이유는 아직 몰라도 그 뜻은 아직 몰라도 흉년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다는 사실. 맞습니까? 흉년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이 흉년이 누구로 말미암았느냐? 누가 어렵게 하시는 거냐? 누가 힘들게 하시는 거냐? 누가 나를 이렇게 많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시구나. 잠언 3장 5절에 너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마음에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 흉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문제를 주신 하나님, 절망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 극한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두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일을 주셨네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이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네요. 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흉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분명하면 하나님이 흉년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시는 것. 아멘. 대부분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가는 줄 알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 어렵게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날 죽으라 하는 거야? 나에게 그냥 저주를 퍼붓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힘들게 하면 하나님 누가 믿겠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 못 믿어요. 안 믿을 거예요. 그 사람 처음부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마음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베들레헴에 흉년을 주신 하나님이 흉년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양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흉년이라는 형편 앞에서도 전혀 요동치 아니하고 흉년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흉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흉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죠? 이 흉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나오미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가는 이유는 흉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어요. 흉년이란 형편을 통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들춰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전혀 감각을 못해요. 감각을 못해요.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는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니라. 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생수에 근원되는 예수님을 버렸으니까 목마르겠지요. 갈증이 오겠지요. 왜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버렸으니까. 결국 생수에 근원되는 예수님을 버렸다는 이야기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하는 게 더 나아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열심히 파서 자신이 뭔가 하면, 자신이 노력하면, 자신이 수고하면 내가 뭔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교도소 안에 마약 사범들은 그런데요. 교도소 안에 있으면 마약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덧 나는 마약에서 벗어났어. 나는 이제 마약 안 할 수 있어. 교도소만 나가면 이제 마약 손 떼고 손을 씻고 내가 밝게 건전하게 살 수 있어라고 믿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교도소 안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그렇죠. 교도소 안에서는요 전혀 마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는 마약 안 할 거야. 내가 교도소 나가면 마약 절대 손대지 않을 거야. 난 이제 마약 안 할 수 있어. 난 이제 마약에서 벗어났어. 그건 어디까지나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굿누스코 봉사활동을 간 단기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면 선교사님과 함께 같은 집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고민이 있으면 또 다 털어놓고 마음에 갈등이 있으면 다 내놓고 마음에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선교사님 그리고 사모님께 다 이야기를 하고 내놓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지내다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게
이렇게 한국에 가면 내가 얼마든지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한 달 지나면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어디로 가고 없어요. 왜요? 한국에 오면 거기서는 PC방도 없잖아요. 노래방도 없잖아요. 친구들도 없잖아요. 오직 낙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선교사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사는 거 외에는 낙이 없어요. 한국에 오니까 유혹하는 게 너무 많죠.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PC방도 가게 되고 노래방도 가게 되고 극장에도 가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그렇게 휩쓸려서 가다 보면 교회하고는 완전히 멀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굿누스코를 다녀온 학생들이 참 많은데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걸 보고. 그러나 그 중에는 어떤 학생들이 있느냐면 내가 여기서는 선교사님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선교사님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지만 한국에 가서 내가 집에서 학교를 다닌다면 나는 나를 제어할 수 없어. 나는 나를 관리할 수 없어. 내 마음을 관리해 주실 분이 필요해. 한국에 오자마자 찾아와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부탁이 있는데요. 그래 왜? 제가 단기 선교사 가서는 너무너무 선교사님 인도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요.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학교를 다닌다면 저는 제 마음을 지킬 자신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신앙을 배우고 인도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목사님 인도를 받으면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학생은 딱 교회 안에 잡혀서요. 나중에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신앙이 스스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단 1%도 사람에게 기대를 두지 않는 이유는 사람에 대하여 증거를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은 사람을 이미 그 마음의 마음 중심에 악한 것을 이미 아신다.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창세기 9장에는 사람의 모든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아버지께서 내게 보이시는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 당신도 스스로 하는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셨지, 예수님 당신의 마음을 따라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사는 삶도 내 생각, 내 판단 믿어서는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인 자매님들이 그 상황극 팀이 있는데 목요일 날 강남에 합창단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상황극 팀에 상황극을 했는데 저녁에 저를 만나러 왔어요. 오늘 실버 잔치에 상황극을 했는데 감정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로봇처럼 앞에 서니까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가면서 자꾸 기준이 생겨요. 전에보다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 사실 전문가도 아니고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은혜를 입어서 세워줘서 은혜로 상황극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저번보다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기준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지죠. 목사님이 그라시아스 합창단 단장님에게 칸타타를 하는데 절대 새롭게 하려고 하지 마라. 캐롤송은 120곡밖에 안 되는데 몇 해 하다 보면 더 이상 새로운 곡이 없을 거다. 그때 가면 너무너무 어려울 거다. 그래서 기본 틀을 딱 놓고 조금씩만 변화를 줘야 되는 것이지. 새롭게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진다. 뭐든지 그래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일이고 복음의 일이잖아요. 이게 주님의 일이고 복음의 일인데 주님으로 하면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실수를 좀 해도 좀 부족함이 있어, 연약함이 있어. 예수님으로 내가 일을 하면 언제나 기쁘고 소망스럽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으로 일을 하면 늘 고달프고 힘들고 답답해요. 내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 하나 들어가면 그때부터 피곤해지죠. 사매님이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처음부터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으로 서야 하는 거, 예수님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 옆에 한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뮤지컬을 전문적으로 연기하는 전공한 자매가 와서 그러는데 내 감각으로 연기를 하면 슬럼프가 있다. 내 감각으로 하다가 내 감각이 떨어지면 그때는 슬럼프에 빠진다. 그래서 연기를 하는 사람은 자기 감각으로 연기를 하면 안 되고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러면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굴곡이 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연기를. 근데 우리는 기본이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감각으로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 가만히 듣다 보면 숨이 더 막히잖아요. 아이고, 기본을 어떻게 만드나. 기본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연기의 기본이 뭐지? 그런데 그 얘기 가만히 듣고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렇지. 내 감각으로 하면 당연히 그렇지. 신앙도 똑같다. 내 마음으로 하면, 내 생각을 따라 하면, 내 감각을 믿고 하면 늘 한계에 부딪혀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면, 종의 마음을 받아서 하면
내 기분, 내 감정, 내 마음, 내 모습, 내 조건 전혀 상관없이 교회가 이끌어주는 대로, 종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그 마음 따라가면 언제나 기쁘게 즐겁게 언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마음껏 즐기면서 연기를 알 수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복음을 위해 살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며칠 전에 목사님이 오셔서 사역자들 교제하는데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야. 쉬워.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면 되고 걸어가라 그러면 걸어가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면 채우면 되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하면 갖다 주면 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할 게 아무도 것도 없어. 아이고 물이 안 바뀌었는데 이 포도주 아닌데 이거 들고 나갔다가 무시당하면 어떡하나, 멸시를 당하면 어떡하나, 욕을 얻어먹으면 어떡하나, 그걸 왜 네가 걱정하냐. 예수님이 물을 채워라 그러면 채우면 되고 떠서 연회장 갖다 줘라면 갖다 주면 되는 거지. 아멘. 주님은 그 하인들을 요구하고 계시다. 자기 생각이 없는 하인들을 원하시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아갔을 때 주님이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근데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자,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이 그 6년을 허락하신 줄 알았더라면 그가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렸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다면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배불리시고 기근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얻었을 겁니다. 단 6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 하나님이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 생각을 따라 모압에 가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흉년이 와서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가난해서 배가 고파서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모압을 갔다고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자, 봐요. 먹을 게 없어서 떠났습니까? 예? 가난해서 떠났어요? 양식이 없어서 고통스러워서 떠났어요? 풍족한데 그런 자기 지키려고 떠났어요? 그런 자기 지키려고 떠났어. 6년이 왔는데 6년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고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왜 어려움을 주시는 줄 알아요? 어려움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왜 실패하게 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 왜 안 되게 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 왜 내 인생길을 자꾸만 가로막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정확하게.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사단은 우리를 자주 속여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하나님 나에게서 떠났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게 마련인데 성경은 아니야. 살 소망이 끊어지기까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형편 앞에 나를 세우신 이유는 단 하나. 이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 안 하시는가 보다. 아니, 이런 너를 의지하지 말고 이런 네 생각도 믿지 말고 이런 너의 판단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봐라. 나에게 기대를 둬라. 나에게 와라. 나를 바라봐라. 오직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입니다. 미워서가 아니에요. 사랑하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1%라도 기대할 조건이 있으면 그 기대를 따라가지. 어떤 사역자가 간섭을 하니까 도망을 갔어. 도망을 가가지고 혼자 도망을 가서 방을 얻었대요. 그리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 짐을 차에 싣고 이제 내려가려고 교회로 이제 찾아왔는데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잠깐 이리 와보라고 짐은 나중에 싣고 그러면서 앉아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또 어느새 마음이 또 누그러져가지고 잡혔어. 그러니까 또 후회해요 안 해요? 이러니까 내가 교제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 교제하면 마음이 바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날 스와질랜드 국왕 왕실의 비서실장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돼가지고 목사님 같이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주위에는 부인자 아미들이 사역자들 다 왔어요. 말씀도 듣고 하려고. 이제 목사님도 가시고 손님들도 다 가시고 사역자들 다 가는데 이 사역자가 저에게 다가와서 잠깐만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겠느냐 그러자 이 전도사님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 지 3년째입니다. 내가 변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봐도 변했다 싶지만 아니라 그러고 내가 변하지도 않는데 왜 여기 있어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가서 직장을 잡고 형제로 내려가서 직장을 잡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아, 전도사님 진짜 이야기 잘했다고. 아니 진즉 이런 이야기 좀 하지 왜 꼭 이럴 때 이야기를 하느냐고. 왜 변하려고 하느냐고.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봐요. 육신 변하지 않아요. 왜 육신이 변하기를 기대해요? 그 육신 그냥 홀라랑 벗어버리고 벗어던져버리고 예수님 기대하고 살지 말라고 그 육신 기대하고 살아요. 그리고요, 전도자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일이 많은데 전도자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 사람이 형제로 내려가서 직장 잡으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아요? 안 찾아요? 안 구해요? 그때는 이제 아예 성경도 안 읽고요. 기도도 안 되고요. 전도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육신대로 살아요. 제가 그 길은 잘 알아요. 제가 그 길 가봤어. 형제로 내려가서 직장 잡으면 이젠 신앙은 안 된다. 차라리 그 길 가기 전에 지금 여기 있으면서 신앙을 좀 배워라. 가르쳐 줄 테니까. 중요한 건 지금처럼이다. 지금처럼. 혼자 문제가 오면, 부담스러운 일을 만나면, 마음이 어려워지면 혼자 삭히고 혼자 정리하고 해결하려고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지금처럼 마음을 이야기해라. 언제든지 마음을 끄집어내라. 마음을 열고 표현을 해봐라. 그리고 조율을 해보면 금방금방 벗어나서 어느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세계 속에 들어가 있을 거다. 아멘. 쉬워요, 쉬워요. 여기 앙상블 있잖아요, 학생들이. 앙상블 연주하는데 바이올린을 켜는 학생이 음이 자꾸 틀려요. 음이 안 맞아요, 음정이. 키 음정이. 이 음정이 안 맞는데 혼자 이걸 자꾸 음정을 맞춰가지고 다른 악기하고 또 피아노하고 맞추려면 되는 게 아니고 피아노 소리를 듣고 거기에 맞추면 다 해결이 돼요. 간단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간단해요. 기타를 치는 사람이 기타를 음을 조율해가지고 이제 기타를 치죠. 리오 몬타냐 보니까 그 기타 맨 앞에 달려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저게 뭐지 하고 보니까 전에는 손으로 일일이 내 귀로 내 감각으로 이 음을 읽혀가지고 내 감각으로 음을 조율하고 맞추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 첫 번째 첫음 내가 이 기타의 줄에서 한 줄을 첫음을 딱 맞추면 그 다음은 딱딱 맞춰가면 거기다 맞추면 돼요. 그러나 정상적인 도움은 아니에요. 그냥 내 귀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 귀의 감각으로 내가 이 음을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아, 이 곡은 톤이 음정이 높다 그러면 내가 이 귀 아예 낮춰버리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이 기타에 달려있는 그건 정확한 음정을 맞추도록 그냥 누르지 않고 줄만 튕기면 이 음에서 줄의 음을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 다 나오는 거 이렇게 치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딱 선이 가면 바늘이 가면 딱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피아노 도음을 딱 쳐가지고 맞춰보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여기 앙상블을 하는 모든 학생들은 피아노 음에다가 맞춰야 돼. 그러면 저절로 하나가 돼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교회가 종이 인도해 주는 대로 마음을 열고 마음을 표현하면 저절로 조율을 되는 것이고, 조율을 하다 보면 음이 맞도록 돼 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열고 표현하지 않으면서 자기 안에서 조율을 하려고 하면 백날해도 안 되는 것이죠. 전사님이 쉬워요. 그냥 이제부터는 절대 속에다 감춰놓지도 말고, 속에다가 그냥 눌러놓지도 말고, 스스로 정리도 하지 말고, 반드시 언제든지 마음을 내놔봐요.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나를 지도해줄 수 있는, 내 마음을 끌어줄 수 있는 종들 앞에 그 마음을 언제든지 내놔봐요. 그러면 다 조율해줄 건데. 그런 신앙이 너무 쉬운데 사람들은 자신을 믿는 것.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 자기 생각을 따라갔어요. 자기를 믿으면 망하는 것. 룻기 1장은 그 길을 보여줬어요. 나오미가 자기를 믿고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마음을 따라간 길의 결과, 결과물이 정확하게 저주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있습니까? 모압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나오미처럼 베들레헴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몸은 베들레헴에 있지만 마음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머물러서 모압이라는 육신의 기대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모압입니다. 나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 육신의 기대를 두고 살아가는 그곳이 모압이고, 그 길이 망하는 길이고, 그 길이 저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압을 떠나야 고쳐도 소용이 없어요. 떠나야 저주가 끝나요. 아무리 리모델링 해도 소용없어요. 모압에 머물러 있는 삶은 저주의 연속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에 머물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압을 떠나 하나님께 속하여 지는 그 순간부터 저주는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머물러 있는 동안 저주였지만, 그가 저주라는 성적표를 가지고, 실패라는 성적표를 가지고, 실패라는 결과물을 가지고 그는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만 했어. 그러나 이제 나오미는 실패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흉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구나, 하나님 나에게 흉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구나, 나를 만나주시려고 하나님 내 인생에 흉년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포도원 소출이 없어도,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
우리 히브리서 10장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야 할지니라 했죠. 자,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동안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실 걸 믿으면 왜 안 나가겠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시네.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지. 그러면 하나님을 구하지. 그냥 하나님으로 살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은 오늘 이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짐을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대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비어 돌아오겠다. 이렇게 나를 망케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안 되게 하시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나오미는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오미는 그 길을 버리고 떠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모압에서 그를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 이제는 전에 나오미가 아니구나. 이제는 전에 나오미가 달라졌구나. 야, 나오미가 변했다. 야, 나오미 입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구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때로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다 보면 형제가 바뀌었구나. 형제가 늘 어둠 속에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제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네. 이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네.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있네. 그래,
그래, 하나님은 이런 삶을 주고 싶으셨어. 여러분도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서 저주 안에 사는 모압의 삶, 나오미의 삶, 그 마라의 생을 끝내버리고 이제 나오미처럼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빛이 임하면서 흑암이 끝이 나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베들레헴의 삶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이 순간부터 여러분으로 사는 세계 끝내고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삶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2017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베들레헴의 삶을 누리고 즐기십시오. 그 나오미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의지하고 바라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